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 질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럴 때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생각과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백성이기에 행복합니다.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꿈꾸고 바라고 있기에 우린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다짐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일상에서 자신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부터 한 주간에 무엇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셨는지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관심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네.
지금까지는 전혀 접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고 또 관련된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네. 상담도 하고 의견도 듣고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네.
또 그로 인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생기고 이럴 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좀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정보들을 네. 얻게 되고 또 그 정보들을 통해서 또 상담도 하시고 방문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집중시키는
네.
관심의 거리가 되었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과 집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최근에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제가 좀 좋아하는 일을 좀 당장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네.
나만의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과연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좀 책도 읽고 그리고 스스로 좀 탐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요. 나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탐색 과정. 즉, 나에게 관심과 집중이 되는 시간이죠.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의 나눔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 때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관심과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의 답이 현재의 나이입니다. 자, 그럼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고요. 제일 먼저 행복은 주관적인 안녕감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 정서의 빈도, 부정적 정서의 낮은 수준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은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쾌락적 행복과 의미적 행복입니다. 쾌락적 행복은 즐거움, 편안함, 스트레스 감소 등을 말합니다. 의미적 행복은 자아실현, 자신의 강점 사용, 삶의 의미와 목표 등이 있습니다.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면서 행복의 기준이 개인의 감정과 인식에 있습니다. 고통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무수히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고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린 왜 행복을 찾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찾아가 보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평소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무의식이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의식적으로는 행복을 절실히 바랐지만 사실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죄책감과 불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과 거리를 두려워 애쓰다 결국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죄책감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이며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에 따라 성장을 돕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소모시키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 또는 하지 않은 행동이 내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 타인에게 준 영향에 어긋날 때 생기는 감정으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 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끼는 죄책감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감정입니다. 죄책감 자체는요, 비정상도 약함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으로 건강한 죄책감입니다.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게 합니다. 사과하거나 수정,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런 이유로 긍정적으로 인간관계 회복에 기여합니다.
다음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과도하거나 왜곡된 죄책감을 말합니다. 먼저 반복적인 자기 비난입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중가하며 완벽주의가 강화됩니다. 이런 이유로 관계에서 지나친 희생이나 자기 억압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죄책감의 부정적인 영향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 처벌이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려 하기보다는요,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죄책감을 주는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책임져야 할 죄책감과 내려놓아야 할 죄책감을 구분하는 작업이라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 질문에 답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다음 사례를 읽어주세요.
40대 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으면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떠올라 벌떡 일어나 자꾸만 할 일을 찾게 됩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철 씨는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담실 문을 또 두드렸다. 영철 씨와 아내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소통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모 형제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사고를 치고 구치소에 수감될 때마다 영철 씨가 뒷처리를 해야 했다. 너 부모는 너 부모대로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챙겨드려야만 했다. 왜 나만 일해야 하나 싶어 회의와 분노가 생겼지만 자신이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계속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영철 씨의 삶은 갈수록 자신의 마음 같지 않게 고통스러웠다.
과도한 책임의식이 행복은커녕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네요.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멀고 신경을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살해자의 영철 씨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철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식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영철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을 잊을 여량으로 영철 씨는 자주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있을 때마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형이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은 것 같기도 했다. 영철 씨는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에 더 술을 찾는 모습이 빈번해졌다.
그러다 그만 영철 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다. 성매매 업소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급기야 아내 모르게 빚을 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술에 자주 취해 있다 보니 업무에 영향을 주어 결국 직장에서도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선생님,
네.
영철 씨의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루프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가정이 어쩌면 이혼의 위기까지 몰릴 것 같기도 합니다. 영철 씨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삶이 되고 만 듯한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정작 당사자인 영철 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시원함과 가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무엇일지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린 영철 씨는 이혼의 위기 앞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형이 사고 칠 때마다 그 사고를 수습하거나 부모님들을 혼자 돌볼 때 느끼는 중압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홀가분한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살해의 영철 씨는 자기 파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욕구가 채워졌고요. 그만큼 강하게 그 욕구가 영철 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철 씨는 처음에 술을 먹었을 뿐인데 현실의 괴로움을 잠시 잊고자 했을 뿐일까요?
네, 그래요. 영철 씨는 처음에 술을 먹었고 그냥 잠시 현실의 어려움, 괴로움을 잊고자 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하길 원했던 간절한 영철 씨의 소망과는 다르게요. 왜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길을 걷게 됐을까? 이 모습 속에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괴적인 방법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사례 영철 씨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모습 상황이 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괴적인 방법은 개인의 불안, 분노, 상처, 갈등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 관계를 더 손상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고통을 줄이려는 시도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드는 대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자존감, 관계, 정신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이 심리적인 방식들인데요. 자, 그럼 대표적인 심리 방식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파괴적인 방식들을 하나 또는 두서너 가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불안이나 상처, 그리고 갈등 등을 피하거나 억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 파괴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먼저 투사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부정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난 상처를 전혀 받지 않았어.
다음으로는 분열입니다. 사람을 전부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경직된 생각이 지배합니다.
다음으로 행동화인데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투사, 부정, 분열, 행동화. 네, 이런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감정 조절 역시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즉,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표출하거나 억압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분노를 폭발하면서 언어폭력은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감정을 억눌렀다가 한 번에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상시에는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러나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고 큰일이 터집니다. 이런 말을 듣는 분,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인데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런 분들은 죄책감으로 자기 비난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감정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관계 방식도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관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상처를 만드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먼저는 관계 중독의 모습인데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자신을 소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도 중독이 됩니다. 즉, 관계 중독은 많은 분들이 사랑이 많아서 또는 헌신적이라고 그 사람의 모습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불안과 결핍의 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감, 안정감, 가치를 느끼려는 마음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가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 같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 등의 내적 신념이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신념이 깊은 버림받음의 두려움으로 작동하여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관계가 끝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공허, 불안, 무가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자매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 중독의 모습들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자매님의 관계 속에서 꼭 이 사람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한가? 또 나는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두 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혼자 있을 때 그 불안함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개가 맞다는 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처음에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에서 꼭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 제가 오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네.
그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할 일도 많고 바빠서 나만든 나의 그런 거를 소비하기를 좀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많은가요?
그거는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의 그것 또한 필요가 없다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관계에서 사실은 예, 그런 관계 방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수인 자매님이 있는가 하면 한창 공부하시면서 많은 관계를 이어가시는 우리 소리 자매님은 또 다른 관계의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뭔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데 뭐 아무래도 가까운 관계에서 가끔 뭐 그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좀 싸우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문득 들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어떤
예.
그런 역량,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좀 인류에 조금이나마 좀 예,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예,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신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선인데 타인의 모습에 맞춰가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관계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과도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로 앞 사례의 영철 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 기분, 문제 등을 어떻게 해요? 내 책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책임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희생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거군요.
네.
싫어도 괜찮아로 자기를 위로하고 삶의 경계가 무너져서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챙길 리 없으니
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두 번째 파괴적인 방식에서 바로 통제와 집착이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하고 확인하죠. 또 상대의 반응에 과도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같지 않으면 불안해지면서 확인하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또한 건강하지 않은 관계 방식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보면 불편한 것을 말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화를 삼켜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은 화를 폭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러면서 내가 더 사랑하면 바뀔 거야 라는 착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반복적인 모습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의 파괴적인 방식에서 통제와 집착, 자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모습, 또 무책임하거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적인 방식의 관계 중독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기 상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늘 지치고 허무하죠.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축적되어서 일상이 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늘 화가 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보다 자기와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중독의 성향을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입니다.
아,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기 때문이군요.
네.
그리고 감정과 생각을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감정 일기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탐색하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 속에서 원하는 자신의 역할을 알아가면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주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주된 감정인 불안으로부터 또 두려움으로부터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 즉 반응하기 전에 멈춤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밥사래의 영철 씨가 이런 감정일기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감정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바람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더라면 술에 의존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관계 중독은 종종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말은요, 사람을 우선시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너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네.
우상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는 자리로 돌아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과 하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좀 긴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혹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요,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가 어떤 책인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 복음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왜 비슷한 걸까요?
아, 왜 비슷한 걸까?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저자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한 누구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쓴 거거든요.
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 복음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 복음의 1장 1절과 요한 1서의 1장 1절이 아주 비슷해요. 먼저 요한 1서의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 생명,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떤가요?
태초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 비슷한데요.
맞아요. 이로보건대 요한일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동일하다라는 예입니다.
결국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네. 요한이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에베소 도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도 에베소라는 곳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도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AD 80년에서 90년에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밧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제 풀려나는데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나요?
밧모섬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을 하나님과의 내주하심,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형제 사랑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군요.
그렇죠. 다 거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깊은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원인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결과로서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과 순종을 수고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네. 순서, 즉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되겠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릴 어떠한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 순종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스스로의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뭘 받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야 돼요.
어쩌면 이런 말씀이 네. 당연한 이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온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만은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신 것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충분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온전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고 온전한 거죠. 이런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 때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의 죄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구나라고 혹시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네. 사랑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기도 하고 말씀을 네. 설교로 많이 듣기도 하지만
네.
삶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네.
이제 어느 순간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막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네.
실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남들이 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모습들이 내가 보여질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없다.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또 돌이키게 될 때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순간에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신 거지,
네.
용서해 주신 거지라고
네.
느끼네요.
네.
그렇죠? 아, 좋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연약하고 제 자신 자체가 실수투성이고
네.
맨날 실수하고 그러고
네.
다니고 또
네.
심지어 가끔은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라.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엄청 가끔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를 해주시고 내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하네요. 아, 두 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동일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이런 내 모습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라는 힘이 생기는 거죠. 혹시 우리가 살면서 왠지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네.
정말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렇지
내가
않을 때가.
충만해지면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어도
네.
예전에는 이렇게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네,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네네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까지.
네. 그런 경우들이 저는 또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되네요. 그렇게
네,
할 때.
맞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네. 약간 분명히 살면서 네.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가끔 싫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내 이웃을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런 모습이 보일 때도 저분을 용서를 해야겠다 하고 이게 또 역지사지일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분도 다른 사람도 제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는 뭔가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평온한 관계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나 헌신과 수고를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되게 정직해요. 어떤 면에서 정직하냐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순종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되게 정직한 거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 네. 수고를 더 좋게 하려면 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감격해 한다면 분명히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각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새롭게 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하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오늘은 사랑할 수 있고 내일은 네. 또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맞습니다.
섬길 수 있지만 또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뀌어가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게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이 없으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늘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쩜 면에서는 우리 사라자매님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
네. 저는 약간 분명히 다 각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찬양을 들으면은 되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들어서는
찬양파구나. 우리 하나자매들.
네. 네. 은혜라는 찬양도 계속 들으면서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라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다 이렇게 인도하신 삶의 결과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근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게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많이 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 각자가 언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지 각자가 알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자매는 찬양판에 네. 찬양을 들을 때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눔에서 또 말씀에서 나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새롭게 깨닫거나 알게 된 거 한 문장으로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문장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우리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하다자매는? 생각나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구체적으로는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네, 저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네.
네,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신앙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이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고 바라보고 또 맛보는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